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기록한 내가 내 앞에,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셔서 여호와의 날을 이루실 것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앞에 사자로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된 그 약속대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하기도 전에 천사가 하늘 가브리엘 천사장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고 이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길을 예비할 그럴 아이라고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에서 약속된 바, 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도 또 그 일생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할 거라고 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언제 성령이 충만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 엘리자벳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의 구주의 어머니를 보는 것으로 성령 충만해서 태중의 아이가 성령 충만해서 막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집중된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일생이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이었어요. 의식주가 예수님께 집중됐습니다. 먹는 거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입는 옷도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니네가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광야에 갈대 보러 풍경 구경하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느냐, 귀한 사람 보러 갔느냐, 아니다, 귀한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다, 너희는 털옷을 입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 광야의 목소리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먹는 것도 고급진 거 기름진 것 먹지 않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고요, 입는 것도 좋은 옷 값진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옷의 상징인 털옷을 입었고 엘리야가 입었던 약대털 옷을 입고 가죽으로 띠를 맨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도 광야에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풍찬 노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일생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의와 식과 주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오직 집중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경 개관하면서 내년 새해가 되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 몇 달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공중으로 지나가는 맨날 듣던 그런 말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오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구원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12월 31일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오실 대로가 열리기를, 우리의 심령도 주님이 오실 만한 백성으로 준비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 광야에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그 외치는 목소리로 이 땅에 왔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 내 길을 준비하겠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내가 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겠다, 내가 임해도 걱정 없는 백성 삼아 주겠다, 이런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참 빛인데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곧 세례 요한이라.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빛은 아니지만 세상에 오시는 참빛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인생에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예비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일생.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의 증거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딱 하나였어요. 세례 요한의 일평생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곧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이겠죠? 기다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뻐하고 기다릴 때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기다릴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을 맞을 수 있는지, 나스리라고 왕으로 구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고 얘기한 딱 그것 한 가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을 만한, 그것을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듣고 믿을 만한 백성을 준비하려고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구주로, 심판자로 오신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오늘 지금 오신다면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어요? 예수님 맞을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 백성으로 준비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 준비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길을, 광야의 대로를, 흑암의 빛을,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여야만 했겠습니까? 말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세례 요한을 예고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그 주님이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셔서 그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언약을 이루실, 약속을 이루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영원한 복을 주겠다, 구원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룰 약속의 사자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그런데 말라기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여호와 앞에 드려질 만한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텐데, 구원의 날인데 그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우리 2000 저기 그 12월 초에 웨체스터 합창단이 메시아 공연하는 데 다녀왔어요. 메시아 그 공연에 메시아 일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Thus says the Lord. 그래가지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는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퓨리파이 하실 그럴 뿐이다.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이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말라기에서 나온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회개해서 깨끗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움으로 심판받을 백성으로 불타버릴 껍데기로 맞지 않도록 예비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주님이 임하는 그날을 누가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공로로 사람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거룩하신 소멸하는 불이신 환하게 비추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임재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준비된 백성이 되도록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키려고 예비시키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복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렇게 내가 죄를 졌단 얘기야? 왜 기독교인들은, 왜 목사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고 자꾸 그렇게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부담만 주느냐는 그런 부담밖에는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엎드려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서 두려워 엎드려지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버림받은 것이 기쁘지가 않다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왜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짓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 그렇게 막 압박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우리가 한 일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의 긍휼, 그 자기의 공의의 기준대로 자기의 거룩의 기준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 판단 앞에 누가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긍휼만을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사람에게 예수가 오셔서 내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에 끔찍한 것을 십자가에 다 당하시고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주님 앞에 한 번도 거역한 분이 없었던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사랑의 얼굴을 아버지가 뗀 적이 없었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냥 내 의를 믿고 사는 것이 내 정성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 감당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깨끗이 없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양털보다 희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를 받게 하신 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 주님이 오신 것이 복된 소식 되도록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자기 내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만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만 의로 삼지 못했던 것을, 주님을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것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생명되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가난하고 의에 굶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님은 긍휼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엄중한 소식을 전했지만 회개하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그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가 이미 나무 둥치에 놓였다고 곡식을 이렇게 키질해서 갈아지는 쭉정이는 전부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모을 그 키질하는 키질 그 키가 주인의 손에 이미 들려있다고 엄중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앞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무너지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자에게는 은혜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천사도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아버지인 너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를 명령하는 광야에서 외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 이제는 소리를 높여서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정다운 목소리로 얘기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모든 벌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는 광야의 하나님의 대로가 마른 땅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출 것이다 너희가 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대로 내 의를, 내 욕심을,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기까지 우리 주님으로 충만합시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달라고 다시 채워달라고 구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목마른 심령들이 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대로가 메마른 땅에도 주님의 강물이 흑암 같은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생도 그 자기 메시지와 딱 부합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의 태어날 것이 예고되었고 뱃속에서부터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먹고 자고 입는 건 모든 것이 주님께 그렇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막 기도를 해서 성령의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실이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일생이 그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먹고 자고 다니는 거 만나는 사람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지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감히 꿈꿔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설교자 되기를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례받으러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친다고, 율법을 누구보다 알고 정결하다고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거라고 회개하지 않아도 세례받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혹 그런가 와봤어요. 헤롯이라는 당시의 분봉왕도 예, 로마 사람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헤롯도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말인데, 네가 네 형수를 뺏어서 네 와이프 삼으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아라,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왠지 들을만해서 즐겨 들었습니다. 회개는 안 했어요. 듣고 그냥 말씀이 공중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알고 잠깐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지는 못했어요. 회개하고 은혜를 갈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소용도 없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소용은 없었지만 귀를 기울이게 하는 능력은 있었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일생이 예수님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세상으로 보면은 선지자로 봐도 사역자로 봐도 그렇게 능력도 기적도 한 번도 베풀지 못하고, 사례비도 제대로 한번 못 받고, 옷도 맨날 털옷만 입고, 사는 것도 광야에서 풍찬 노숙하고, 먹는 것도 거친 음식만 먹고, 근데 그게 그냥 뭐 겸양하기 위해서, 뭐 무슨 안빈 낙도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그 고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딴 거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전하려고 하니까 좋은 건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집에 살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생이 예수님께 집중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는데, 그럼 그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뭐 자기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나님 앞에 가끔 그런 기도를 정신없이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이, 우리 충원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지 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쩌다 성령 충만한지 흥분했는지 어쩌다 좀 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있어요. 그 세례 요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자기도 그걸 알아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많은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갔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당신이 세례 준, 그 얘기는 이제 세례 요한을 높이고 예수님을 깔보는 얘기예요. 당신이 세례 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 주는데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글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 이야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는 것, 그것이 신랑 친구의 본분이고 기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왔으니까 나는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보는 것만으로 내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의 가치, 우리 자아실현 좋아하죠.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뭐였냐면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쇠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자아실현이었어요. 자기가 제일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러니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 내내가 누굴 보러 갔냐, 갈 때 꽃 구경하러 간 거 아니지 않냐,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러 간 거 아니지 않냐, 좋은 옷 입은 사람 저기 큰 교회에 궁중에 많다, 광야에 간 거 세례 요한 보러 가지 않았냐,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여자가 낳은 중에는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높아지고 자기는 쇠하는 것이, 예수님만 영광받고 자기는 털옷 입는 것이 자기의 자아실현으로 삼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높이고 칭찬해 주셨어요. 가장 큰 자라고. 가장 큰 자라고. 어쩌다 정신이 들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쩌다 정신이 들면 우리 자식도 이런 사람 돼서 예수님께 칭찬받기를 기도해 봐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넘어지지만 어쩌다 정신이 들면, 주님 어쩌다 정신 드는 게 제정신인 줄 알고, 어쩌다 정신 드는 게 바른 기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주저앉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귀한 것은 신랑 친구된 그것에, 예수님 예비하는 그것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장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육신의 생명 중에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고. 근데 그 큰 거의 핵심이 뭐였어요? 예수님만 높아지고 자기는 없어지는 것. 그거를 세례 요한은 정말 그 희생을, 그 고생을 하면서 이뤄냈잖아요. 그 일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에 집중됐으니까 진짜 관역에 꽂히는 화살처럼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관역에 온 힘을 다해서 꽂히는 화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를 다 소진했을 때 높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뭡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생명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의 귀한 것, 높은 것, 위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라, 만물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그 일 가운데 첫 열매로 예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영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육신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첫 번째 태어난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으로만 내가 살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을 삼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내 의지를 삼고 예수님 위에서만 살기로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우시라고 가르쳐달라고 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얻기 이전에 모든 생명과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쓸데없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만 원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순종을, 그 의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무덤문을 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부활케 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세례 요한보다도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의문스러운 표정이시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 요한의 인생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단 한 가지 관역에 꽂히는 화살과 같은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겠단또 아모디오 살문도 게디오 아수이호 우니에니또 우리 온드라스 가서 할 건데 모르게 For God so loved the world. For,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냐면 목적과 이유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줬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독생자라는 것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져서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우리 하나님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 여러 놀라운 타이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정의 자체가 I am who I am. 누구에게도 정의를 받지 않고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고 누구의 찬양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계셔도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I am who I am.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했느냐, 무엇을 자기 모든 일의 목적으로 생각했느냐,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렸느냐,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타이틀이 많은데 이민영이의 하나님 되는 것을 가장 귀한 타이틀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잘난 척 하려면 나 누구 알아, 누구 친구야,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빠야, 이걸로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뭐가 되셨냐면 난 이민영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교회의 머리야, 나는 온 세상의 구주야,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 속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천하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천하를 다 버려도 아들을 희생해도 자기 목숨을 버려도 값주고 살 만한 그런 귀한 사람들로 사랑하셨다는 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를 다 버리고 관역에 꽂히는 화살처럼 정말 베들레헴 그 마구간으로 십자가 그 치욕스러운 자리로 무덤 속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으로 오르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관역에 꽂히는 화살처럼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행복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 말도 그럴듯하고 예수님 말씀도 그럴듯하고 세상 복도 누리고 싶고 예수님 칭찬도 듣고 싶고 사람 칭찬도 듣고 싶고 예수님 칭찬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 요한의 일생이 증거합니다.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를 다 소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자기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일생과 삶 가운데로 오신 임마누엘 된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흑암에 빛이 비쳤고 광야에 대로가 열렸다 하는 그 복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도록,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예수님이 작정하신 모든 복이 임하도록 준비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되고 가치 있고 귀하고 능력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면 하나님 위해서 버려도 괜찮아요. 당장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마음에 충만하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능력치에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묶인 자에게 자유가, 흑암 가운데 빛이, 죽은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 같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될 수 있고, 세상을 주님 맞을 만한 예비된 세상 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 됩시다. 예수님의 교회 됩시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됩시다. 예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귀, 우리의 자아실현,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시간 가득 기도하기 원합니다. 2018년 예수님으로 가득 찬 한 해 되기 원해요. 예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생각과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는데,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준비된 백성 되라고 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갈구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길은 없네요. 근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참 이걸 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천한 곳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였던 것 회개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회개하고, 미움과 불평과 흉포하였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마음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달라고 한번 회개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